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았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았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았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았고 맛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본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기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이 일은 모두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킨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at river, I'll fight life's final war with pain, and then as death 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12장.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도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재라는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재라는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care.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to Jesus and trust in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3장 이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왔지만 여기서는 다시 거듭난 하늘의 백성들의 스스로의 삶의 모습과 구별된 삶의 경건이 사랑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증거의 확산을 위해 기도로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 자신과 복음의 사역자들의 복음의 확산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까이의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위해 유용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기도 생활이야말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과 교통하는 자세가 기도이기 때문이고 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각자는 얼마나 자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불러 찾고 삶을 의논하는가를 점검하고 그런 각자의 삶이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소화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하늘로부터 거듭난 기도인들에게 한결같이 주는 당부의 교훈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주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합니다. 기도는 어떤 때만 필요한 기적을 불러오는 묘약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영혼의 호흡이요, 계속해야만 할 중요한 영적인 과제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2절 상반절에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뒤에 연결되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도하여 그 문제를 벗어나오면 쉽게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앞에서는 쉼 없이 기도하라고 당부했다면 이어지는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2절 하반절의 말씀은 역시 과거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감사의 자세도 기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자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2절의 기도의 자세는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권면이 중요합니다. 비록 앞은 칠흑같이 어둡고 상황은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주님께 웃으며 맡길 때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각자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확산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부탁을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9절에 라는 대표적인 말씀을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3절 상반절인데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에 대항하는 반대 세력의 잠긴 문을 성도들의 기도로 열어 증거하는 것이 큰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또한은 물론 각자가 항상 기도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는 의미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는 것은 기도를 부탁함에서 무엇을 위해 구할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 증거에는 능력 있는 일꾼의 말이 아니라 합심된 성도들의 기도가 효력을 가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그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 하반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두 번씩이나 그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한 다음에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4절에 했는데 그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이런 기도의 효과를 거론하기도 하는 내용도 내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가 그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적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사도 자신이 이 일, 즉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매여 있음을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른 활동에 조금이라도 제한을 받는다면 이런 바울과 같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부탁을 들은 천하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협력이 있을 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는 4절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나 처지의 사람에게 이든지 그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적절한 형편을 만드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메시지를 나누는 예배에서도 기도로 준비된 심령에게 가장 적절히 마땅히 말씀은 들려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삶의 범위를 불신의 사람들에게까지 넓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경성의 모습, 즉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절인데 외인들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여전히 교회 밖 불신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을 복음 안에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미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신앙하는 삶이 재미없고 힘겨운 탕탕 막힌 사람들로 비춰진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의 복음에 대한 장애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남남의 사이에도 그렇지만 특히 혈육의 가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한 지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간교함이나 위선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덕을 끼치고 믿음으로 인한 행복을 나타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소개하고 신령한 것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이지만은 성령을 의지하는 하늘의 지혜로 생명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첫째입니다. 특히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난회지를 참고하여 같이 기록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 어둠 속에서 이끌려가기 때문에 때나 시간조차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속량하도록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그 자세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나는 과연 나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는 시간과 세속적인 가치로 흘리는가를 점검해 봐도 세월을 아끼는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의 길이의 차이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가,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가를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영적인 모임이나 교제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이치로 회복해가기 위해서 가장 흔한 말조차도 그 사용을 바르게 덕스럽게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6절 상반절인데 시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말조심을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기도 생활처럼 항상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자세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은 새로운 삶을 의식하여 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두 가지로 이해되는 것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이라는 데서 마태복음 5장 13절 볼 수 있죠. 깨끗하고 정결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맛을 낸다고 할 때 사람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는 6절 하반절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The Book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류의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니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의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 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카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파의 대체였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4권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판 이후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 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사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